아버지 예배가 끝나고 저희 가운데 은혜가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식이 끝나고 저희 마음 가운데 은혜가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모든 시간들 지난 이후에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러려면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사오니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 이곳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바라보겠사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 가운데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3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13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태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집을 들질 잘 할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유대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일도 이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탈 자세인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합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조금 평소보다 비좁게 예배 드리실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좀 더 부산일 수 있지만 교회 특별한 날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임직식이라는 형식만 바라보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형식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절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면은 앞에 스토리를 함께 볼 때 그 의미가 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시작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12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나고 11명의 성도께서 교회를 섬기는 자의 이름을 갖겠다라고 이 자리에 세워지고 계십니다. 이번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아, 잘 되었다,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 있구나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감사함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7년의 시간들이 하루하루 그저 돌아보면 그냥 한 주의 은혜를 한 주의 예배를 드린 것 같고 한 주의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그리고 그 7년을 돌아보면 임직시라는 순서 앞에 섰을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오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부족함과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이런 순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이 과정 전체를 느끼시고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잘 지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이 가장 잘 지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관계가 좋아야 일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내 인생의 에너지를 계속 빼앗기면서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동료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얼굴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동료입니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가족과 얼굴을 대하고 관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내 앞자리, 내 옆자리에 있는 동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동료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우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스치는 관계인 것 같지만 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스치는 관계가 평생 가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우 간의 관계 가운데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큰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과정이 교우와의 관계가 좋으면 내 인생 전체에 큰 축복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우와도. 하지만 가족과 동료와 교우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의 긴장도가 24시간 어느 지점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나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나와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항상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와 불편하고 나 자신과 있는 것이 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편한 일상들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언뜻 나를 좋아해야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나를 좀 좋아해야겠죠. 나를 별로 내가 안 좋아해요. 그럼 참 힘들잖아요. 아, 난 왜 성격이 왜 이렇지? 아, 왜 난 일을 이런 식으로 할까? 아, 난 왜 그러지? 아, 난 내 외모도 마음에 안 들어. 왜 난 이걸 못하지? 내 능력도 마음에 안 들어. 난 왜 이러지? 라는 내가 내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상태가 되면 사실 내가 나와 잘 지내기 가장 어렵겠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 내가 나와 잘 지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마음에 들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앞부분 같은 문제는 없겠죠. 내가 나를 마음에 들어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마음에 들어한다. 근데 나는 완전히 좋은 사람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완전히 좋은 사람일 리 없는데 내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려면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 좋은 점에 집중하던가 아니면 나를 과장해서 인식하던가 아니면 기준을 대폭 낮춰서 이 정도면 괜찮지 뭐라고 생각하던가. 그렇죠?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는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좋은 점만을 가지고 나와 관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의 나쁜 점은 부딪히니까 저 사람의 좋은 점만 갖고 관계할 때 그렇죠?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일 때 잘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관계는 깊이는 없는 관계죠. 그렇죠? 우리가 잘 지내기 위해서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는 관계는 사실 진짜 친밀한 좋은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내 좋은 모습만을 보고 내 안 좋은 모습은 외면하고 아, 난 날 좋아해 이런 좋은 모습 있잖아 이렇게만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 나와 내 자신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막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객관적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 아 난 이런 부분은 좋지만 이런 부분은 좀 문제야. 나는 나를 비하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아. 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여러분 일반 관계로 상상해 볼까요? 아 저 사람의 이런 부분은 좋지만 이런 부분은 좀 문제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관계할 때 되게 잘 지내나요? 아니요. 격 있게 지냅니다. 그렇죠? 좋은 부분이랑은 잘 소통하지만 나쁜 부분이 날 건드리지 않도록 격 있게 지내는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나와 되게 잘 지내는 것은 아니에요. 첫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나와 잘 지내기 위해서 나를 좋아하는 것도 꽤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 내가 문제가 많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나는 지금 문제가 많지만 이걸 잘 해나갈 수 있는 애예요. 라고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나는 되게 좋은 애긴 해요. 하지만 나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나는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내 단점을 이렇게 잘 고쳐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내가 어떠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다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나와 굉장히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와 잘 지내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기 이전에 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잘 지내는 것 같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 드러나는 순간 그 관계는 삐그덕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생각했던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지만 신뢰한다면 이 사람과 나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다투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신뢰한다면 저 사람도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고 나도 그러할 것이라고 신뢰한다면 그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잘 지내는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수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우리는 내가 나를 좋아해야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나를 사랑해. 넌 괜찮은 애야. 넌 좋은 애야. 필요합니다. 연습하십시오. 내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죠. 장점을 아예 외면하는 것만 아니라면. 굳이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면 장점을 더 생각하십시오. 그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내 자신을 잘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을 위해서는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결국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바라보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성경은 인간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넣어놨어요. 난 이미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왜곡을 경험하면서 지금 드러나는 내 모습은 그렇게까지 괜찮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원래 모습, 우리가 되어야 하는 모습, 우리의 괜찮은 그 모습 우리를 결국에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선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인간을 악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름답게 만들었으니까 선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라 악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인간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인간은 선하게 만들어졌지만 악의 실수에 지금 빠져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과정형의 모습으로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뭐가 필요해요? 나는 나쁘다. 난 좋다. 난 이런 점은 잘하지만 이런 점은 못하다라는 단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과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래 가시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이야기의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는 하고 싶은 사람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얘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 하고 싶은 사람, 자원자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네 라는 것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꾼을 뽑는 것은 단지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꾼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앙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그럼 무엇이 신앙이 좋은 것이냐? 신앙의 중심은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그의 신앙의 좋음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신앙 좋음을 알아보는 기준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불편해집니다. 왜요?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격 요건이 나와 있잖아요. 집사는 이러이러이러하다. 감독은 이러이러이러하다. 자격 요건을 쭉 읽다 보면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도 그러시겠죠? 읽다 보면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난 술을 즐기지 않지. 부타한 적도 없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내가 최근에 누군가 싸운 적이 있나?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읽어내려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제가 책망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크게 걸리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했는데 전 오늘 아침에도 부인이랑 조금 싸운 것 같은데 걸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난 온유한 것 같긴 해. 이런 부분은 좀 좋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자격 요건으로 바라보고 과정형으로 바라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나를 평가하는 칼이나 누군가를 비판하는 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나? 저 사람이 감독, 권사의 자격이 있나? 저 사람 목사의 자격이 있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목사님은 자격이 현저하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을 재직으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건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거기 어떤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신앙이 좋다는 건 이런 거야라는 설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임직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 성숙한다는 것, 신앙이 좋을 땐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될 수 있나라는 묘사와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 본문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읽는다면 내가 과정적으로 지금 좀 미숙한 모습이지만 저런 성숙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지향점으로서의 묘사로 이 본문을 읽는 게 우리 좀 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뷰를 가지고 과정적인 인식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집사적인 영적 성숙은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집사적인 영적 성숙이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정중하고 일구원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인식과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읽으면요, 굉장히 지엽적이고 낮은 기준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집사가 되는 기준에 알코올 중독을 얘기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근데 이게 의미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의 용어로 넓혀서 해석하면 첫 번째, 집사의 기준에서 첫 번째 내면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내면적인 단어는 무엇이 나와 있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좀 문장을 풀어보면 믿음의 비밀을 통하여서 자기 내면을 깨끗하게 만들어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중심적으로 더럽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것, 두 번째는 이기심, 세 번째 자만. 그러니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만과 이기심과 부정적인 생각들. 그럼 마음이 깨끗하다, 이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내면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 가운데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내 생각들이 조금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셔도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셔도 내 의견이 있습니다. 내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견들을 내가 튕겨내요. 그건 깨끗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부정적입니다. 그럼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나한테 손해인 것 같아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 이득되는 마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가 믿음의 비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겸손히 귀 기울이고 그것을 된다라고 기대하며 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상태가 심령이 깨끗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사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이에요? 집사가 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내 내면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집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집사를 받는 게 좀 빠른가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목사도 이렇진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어떤 것들을 얘기하죠? 두 번째 얘기하는 건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를 표현합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정중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나를 꾸며서 얘기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한다는 뜻이. 여러분, 정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관계에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무례히 행해도 되죠. 왜? 쟤는 나보다 못한 애니까. 정중하지 않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났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지점이나 특성을 보고 저 부분은 좀 문제적인 지점이기 때문에 전 나보다 낮은 사람이고 그럼 난 저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무례함이 나옵니다. 정중함이 사라지죠. 일구이연하는 것은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왜요? 내가 있는 그대로 이 사람한테 드러냈을 때 내가 받게 될 피해나 평가가 두렵기 때문에 일구이연하는 것입니다. 나를 꾸미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지 못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럼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럼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나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저 사람에 비해서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침해받거나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건 관계적인 건 열등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일구이연하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적으로 사실 언제 제일 힘듭니까? 우리가 이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우리가 우월감으로 우리 스스로 관계를 망치고 열등감으로 우리 관계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거의 관계가 만들어지지가 않고요. 내가 우월감을 갈 때 거의 관계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관계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나는 저 사람을 저 사람에게 나와 동등하게 존중하고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동등하게 존중할 때 그런데 관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다는 건요, 내가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이 나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성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집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집사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것 두 개도 우리가 크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는 게 혹시 무엇입니까? 어떤 즐거움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떠한 즐거움으로 여러분을 흔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좋은 내적 태도를 갖고 있건 어떤 좋은 관계적인 태도를 갖고 있건 간에 이 사람에게 어떤 취미 하나를 너무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그걸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쥐고 흔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내가 어떻게든 그걸 좀 더 하려고 내 생활을 맞추고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삶 전체를 다시 한번 리세팅해버립니다. 이 사람에게 관계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관계 중독입니까? 그럼 그 관계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전체로 다 리세팅해버립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하나의 즐거움을 딱 주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즐거움에 중독되어 있으면, 종속되어 있으면 그 즐거움을 이 사람을 조정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말할 때도 괜찮고 관계도 괜찮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생활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생활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무엇인가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에 임박이는 것, 중독되었다는 건 뭘 빼앗기는 거예요? 주체성을 빼앗기는 거예요. 뭐에게? 즐거움에게. 이 사람은 그러면 바른 것으로, 어떤 바른 판단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 중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술에 임박이지 않은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즐거움 이 사람을 쥐고 흔들지 못하는 주체적인 사람을 얘기해요.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하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활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활은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쉼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술에 임박이는 것은 쉼에 대한 이야기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일에 대한 것이 뭐죠? 내가 더러운 이익을 탐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적게 일하고 많이 가져가고 싶은 거. 내 일하지 않고 누리고 싶은 거. 사소하게는 사무실에서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내 일을 다 넘기지만 나는 그 이익을 갖고 싶은 거. 좀 더 적극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타인에게 그리고 사회에 그렇게 유익된 일이 아니지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것들을 하는 거. 내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만 내 일을 바라보는 것.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것. 일에 있어서 더럽냐 더럽지 않냐를 생각하지 않고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만 생각하는 것. 일에 있어서 내가 바르게 성실하게 해서 그 대가를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이익이 된다는 하나의 관점으로 그것을 결정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술에 임박이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요, 실제 사회생활에 들어가면, 실제 자기 개인의 생활에 들어가면 내가 재밌어하는 것을 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고 내가 이익을 되는 걸 하는 것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견해에 불과할 뿐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그것들은 전혀 녹아들어가지 않겠죠. 우리가 성숙한다는 건 뭐예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기준이 여기서 말하는 기준에서 좀 더 근본적입니다. 감독은 짧게만 설명드리죠. 감독은 좀 더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감독은 내면에 책망할 것, 감독의 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절제, 신중, 단정은 다 중심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현상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중심에 그 믿음의 은혜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뭐 절제, 신중, 단정, 선을 넘어가잖아요.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악함으로 가지도 않고 과함으로 가지도 않고 그렇죠? 흠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에 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한 믿음을 가지고 정돈된 내면을 갖고 있어도 표현이 좋지 않아서 남들에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집사 레벨에서는. 하지만 감독 레벨에서는 이 표현이 되게 정제되어 있어서 다른 누구에게도 과하게 표현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선한 영향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의 관계는 무엇을 얘기했죠? 그가 건강한 관계성이냐만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감독의 관계성에서는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면을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면 내가 저 사람한테 냉정해질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다툴 수 있어요. 하지만 감독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일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나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다투거나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투지 않고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냉정해지지 않고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은 수준을 얘기하죠.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건 세속적인 즐거움이 쥐고 흔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세속적인 즐거움이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회적 이익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더 중요한 게 생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가르치기를 잘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 영향력이 바른 것을 가르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공동체를 다 다스린다는 것처럼 이 공동체를 잘 운영해 나가는 역량을 발휘하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은 뭘 얘기해요? 집사와 감독은 다른 작용 요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아직 미숙한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집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성숙해서 자기 자신이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내면적이나 관계적이나 생활적으로나 그렇죠. 그리고 감독은 그 정돈된 것이 더 유능해져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미숙한 사람, 미숙을 극복한 성숙한 사람, 그 성숙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사람, 그 성숙한 사람을 집사라 부르며 바꾸고 있는 사람을 감독이라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림들이 그려지십니까? 첫 장면을 그러면 갔다가 전체로 우리 마무리해 봅시다. 그러면은 미숙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숙함은 마음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데 양심이 깨끗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나와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주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되게 세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 즐거운 건 계속 해야겠고 내 생각대로 해야겠고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주셔도 아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긴 한데 계속 미적거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항상 복잡한 상태. 그것을 미숙하다고 얘기해요. 관계적으로도 자꾸 비교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정직하지 못해요. 포장해요, 내가. 포장하면 집에 가서 괜히 기분 안 좋죠.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는 자신감이 없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끔 크게 실수해요. 왜요? 나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요. 내가 무례하게 행해요. 감히. 타인에 대해서. 그런 내가 또 싫죠.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엉키죠. 건강한 관계가 생겨나지 않죠. 동등하지 않은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자꾸 나한테는 관계가 엉키고 상처와 고립이 찾아와요. 내가 사회적으로 주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즐거워서 이건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면 사실 주 뜻대로 살 시간이 없어요. 나는 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는데 그걸 포기할 마음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는데 그걸 내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막상 이 사람은 의사결정에 사람들을 반영할 수가 없죠. 이게 미숙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 부담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걸 아시겠어요? 미숙하면요. 미숙하면 내 마음은 항상 복잡하고요. 내 관계는 자주 엉클어지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미숙하면 내 마음은 복잡하고 내 관계는 엉클어지고 난 사회 현장에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나를 다시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가 얘기하는 성숙과 감독이 얘기하는 성숙이 부담스럽고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아쉽고 부끄러울 때도 많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래, 그렇게 될 수 있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은 어떤 미숙함 속에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이 정돈되어서 나도 내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 이기심과 부정적인 마음과 이 자만함에서 벗어나고 내가 내 관계가 좀 더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나만 성숙해진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더 세련돼지고 유능해져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까지 영향력을 받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어떤 게 더 편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사는 게 더 편하겠습니까? 내가 미숙한 상태에서 그 복잡함 속에서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성숙해져서 나도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것, 내가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을 바꾸는 지점까지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숙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행복합니다. 성숙해야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4장에 간단하게 두 가지 표현만 언급합시다. 사장의 디모데에게 너희가 이 성숙을 위해서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얘기해요. 이것을 너희가 은사로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전심전력하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성숙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 메인 주제는 아니니까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하나의 방법만 얘기하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법을 몰라서 공부를 안 하는 친구는 공부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좋은 방법을 알게 되고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되고 나만의 방법이 만들어지고 그 방법이 조합되면서 어떠한 방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운동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시작해야 이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경력을 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3년은 그 일을 해봐야 그 일을 하는 방법을 얘는 배웠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경건과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을 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해서 가르쳐주면 할게로 하기만 하지 못합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먼저. 전심전력하는 게 먼저. 하면 내가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싶습니다. 내 관계가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내 현장이 아름다워지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고민을 가지고 말씀 보고 그 고민을 가지고 자기의 관계와 삶의 현장과 내면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 사람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매뉴얼 하자.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쭉 하면 결국 된다는 거죠. 이걸 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라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도 그렇게 배울 수 없고요. 언어도 그렇게 배울 수 없고요. 공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세요? 전심전력 하세요. 무엇을? 성숙해. 내 앞에서 성숙해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내가 미성숙한 나를 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더 편안한 삶인지 결정하고 성숙하기로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나로 규정하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전 이래요. 전 저래요. 전 저래요. 전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좀 부정적인 거죠. 여러분, 그럼 부정적인 사람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부정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죄에 빠진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전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이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은 없어요. 이기적인 죄에 빠진 사람이 있죠. 전 열등감이 너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우월감이 너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된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현상이지. 여러분, 저는 이래요 라고 얘기하기에 망설이십시오. 저는 지금 이렇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 본모습이나 전부는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만드소서. 저를 가꾸소서. 우리가 이 과정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아져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과정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 자신을 성숙하기로 기대하십시오. 저는 감히 여기 나오는 감독의 요건에 여기 나온 집사의 요건이 저를 포함해서 저 임직자들이 다 걸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걸맞으시면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또 이 설교를 하고 감독의 이걸 읽으면서 제가 정말 목사잖아요. 고마워요 항상. 네. 해당 사항이 참 없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가 걸리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도 여러 가지가 걸리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12년 전입니다. 그때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신자는커녕 사실. 그렇죠. 그 사이에 제가 사람도 좀 된 것 같고. 집사 지금쯤은 집사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감독을 하고 있으니 감독은 아니지만 하여튼 직분적으로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임직할 때 아유 이런 기준에 맞게 내가 해야 된다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너무 그러시면 임직할 때만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 기준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임직할 때도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럴 수 있다고 믿어주셔서 나를 시키신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직한 이후에도 나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직시 때 잠깐 부담스럽고 많은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을 붙잡고 결국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가서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하지만 임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렇게 신앙 성숙의 계기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최근에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아,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성숙한 목사님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를 오래 지켜주신 분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고백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 상태를 보면 엄청나게 성령이 일하셨다고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를 10년간 보아온 분들은 여러분 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서로 간에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선물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임직과 상관없이 여러분 성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숙의 꿈을 가지십시오. 성숙의 꿈을 가지십시오. 사람은 키가 자라나기를 멈추는 시점부터 자기 영혼도 자라나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20살까지는 내가 조금 더 자라야 된다는 생각들을 능숙하게 습관적으로 하지만 20살이 넘어서는 자꾸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는 20살까지 자라지만 영혼은 평생 자라는 것입니다. 키는 20살까지 자라지만 영혼은 평생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자라남을 기대하십시오. 영혼이 자랄수록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영혼이 자랄수록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영혼이 자랄수록 여러분들이 세상에 더 유익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성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평가는 좋은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내 문제를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평가로 끝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문제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를 책망하시는 것이 목적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치유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죄자유의 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때는 항상 소망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숙에 대한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지길 소원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제 관계가 제 삶의 현장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고치시고 여기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을 말을 생각하니 우리 한번 같이 성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